지금부터 한인중독증 회복선교센터가 제공하는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독증 회복 사역에 헌신하시는 이혜왕 선교사님이 나와 계시고 저는 한선희입니다. 지난 시간 회복 모임 방송에서는 인터넷 중독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인터넷 중독의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교사님, 먼저 지난번 방송을 청취하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인터넷 중독이 무엇인지를 요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독을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합니다만 억제할 수 없는 충동, 의존, 나쁜 습관이라고도 하고 믿는 사람들은 죄, 사탄 또는 우상 숭배라는 말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독은 중단해야 할 시기에 중단할 수 없고 스스로 그 일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 중독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는데도 점점 더 그 일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을 중독되었다고 말할 수 있죠. 이러한 중독 현상은 주로 감정 변화를 야기시켜주는 물체나 행위를 하다가 중독되며 인터넷 중독은 충동 통제 이상으로 보는 병적 도박과 아주 흡사해서 문제성 네티즌들은 온라인 행위를 통해서 상당한 감정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이한 증상 같은 것들이 있는지요?
다음과 같은 8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터넷에 전념몰두하는 증상을 보입니다. 즉 온라인상에서 있었던 재미난 일들을 상기하면서 다음에도 인터넷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면 동일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차 있는 것을 말합니다.
네, 둘째는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시간 동안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셋째, 자신의 인터넷 사용을 자제, 제한, 중단하려는 노력들에 거듭 실패하게 됩니다. 넷째, 인터넷 사용을 제한할 때 안절부절, 침울, 우울, 성급함 등과 같은 감정을 보입니다.
다섯째는요, 처음에 의도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온라인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인터넷 사용 때문에 중요한 관계성, 직업, 교육 또는 경력의 기회를 위태롭게하거나 망가집니다. 일곱 번째는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가족이나 치료사 또는 주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덟 번째는 문제들로부터 회피 또는 절망감, 죄의식, 근심 걱정, 우울 심리 등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네, 정말 인터넷을 심하게 하다 보면 누구나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 8가지 증상들이 처하게 될 것 같은데요. 다섯 번째 증상으로 처음 의도했던 것보다는 더 오랫동안 온라인을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왜 사람들이 인터넷을 장시간 하면 중독되기가 쉬운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청각 학습 효과 평가 측정에서는 우리들이 직접 해본 사항들의 90%를 기억하게 되고 우리들이 본 것은 75%를 그리고 우리들이 들은 것은 20%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온라인 채팅을 할 때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모두 다 동원되어서 마치 체내에 약물을 주입한 것 같이 인터넷 행위를 통해서 흥분 자극이 되기 마련이죠. 채팅을 하는 사람의 그 눈과 귀는 온통 컴퓨터 모니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동시에 보고 듣고 있어서 뇌에 강력하고 긍정적인 보상 강화 효과를 주게 되어서 온라인 행위를 하면 할수록 더 매료되게 만들기 때문에 장시간 인터넷을 사용하면 중독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네, 인터넷 중독은 개인이나 가족, 그리고 학업, 재정, 직장, 관계성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왜 인터넷에 중독되면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인터넷을 지나치게 할 때 관계성이 악화되는 이유는 인터넷 중독자는 자기 혼자서만 시간을 많이 보내서 실제 삶에서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만나는데 그만큼 시간을 덜 배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가족들이 인터넷 사용을 말리면 가족 간의 다툼만 더 있게 되며 그럴수록 중독자는 자꾸만 더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숨기려고만 해서 결국 관계성이 악화되고 학업 또는 직장에도 영향이 있게 됩니다. 온라인을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컴퓨터 장비 구입과 온라인 연결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네. 온라인 친구들과 만나고 사귀는데도 자연 전화 비용이나 외식 또는 선물 등으로 그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하죠. 네. 그리고 이들은 크레딧 카드로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거나 대금 결제를 하기도 하고 네. 온라인 카지노나 주식 데이트레이딩을 손을 대게 되면은 신용 불량자가 되거나 네. 전 재산을 몽땅 날리고 빚도 위에 올려앉는 것은 그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네, 좀 다른 질문입니다만 한국의 왜 .kr 도메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네요. 아무래도 인터넷 도메인이 많으면 그만큼 문제성 사이트들도 자연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네티즌들의 연령별 인터넷 사용 현황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한국의 KR 도메인 수는요. 51만 개나 되어서 인구 100명당 한 개꼴로 호주는 0.8%예요. 네. 일본은 0.2%밖에 안 되고요. 이것보다 월등히 많아서 인구 비례로는 세계적으로 1등 도메인 국가고 네. 국가별 순위로는 세계에서 11위에 해당되는 도메인 사용 국가로 자리를 지금 한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네. 연령별로는 6세부터 19세 사이의 인터넷 이용률이 97.3%예요. 20대가 97.2%, 30대는 89.8%에 달하며 40대는 67%, 50대는 35% 조사되었죠. 물론 연령이 많을수록 인터넷 사용률은 적지만 인터넷 이용률이 어린이에서부터 노년층까지 전체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젊은 연령층들이 10년 내지 20년 후에는 고령화되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한국에서는 인구 모두가 인터넷을 한다고 봐야 합니다. 주로 10대부터 30대의 젊은이들은 90% 이상의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어서 한참 공부하고 일할 나이에 자식 게임이나 음란물을 접하게 되면 나쁜 길로 들어설 위험이 많습니다. 특히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전보다는 10%가량만 증가했다고는 해도 이들 중에는 사회에서 소위 소외된 계층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인터넷 사용은 앞으로 가정과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네, 이번에는 한인들의 인터넷 사용 면에서 성별에 따라서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의 77%인 1753만 명이 여성의 66%인 1504만 명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남성의 이용률이 여성보다는 11.1%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점점 남녀 간의 그 격차가 근접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로 남성은 게임을, 여성은 채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커뮤니케이션 수단에서도 인터넷 이용자의 89%가 이메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평균 두 개의 이메일을 갖고 있으며 44%는 메신저를 이용해서 한 주에 평균 6시간 이상 메신저를 사용하는데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의 41%가 요즘 한참 유행인 블로그를 이용하고 있고 자신의 블로그에는 주 평균 5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타인의 블로그를 방문하는데도 주 평균 3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네티즌들은 한 주일에 평균 8시간 이상을 블로그 활동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48%가 인터넷 쇼핑을, 유료 콘텐츠 이용자들은 28%로 역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은행 거래자 중 이 38%가 인터넷 뱅킹을, 주식 거래 투자자 중 인터넷을 통한 주식 거래와 투자를 경험한 사람은 67%에 달해서 점점 투자와 경제 활동 면에서도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쇼핑, 섹스, 주식 중독의 위험 증가는 물론 개인정보 보안도 그만큼 더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시간의 주제인 인터넷 중독의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교수님, 흔히 인터넷 중독하면 학생들의 게임이나 성인들의 채팅이나 음란물 관람 정도로만 생각을 하겠는데요. 인터넷 중독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다섯 가지 유형을 한 가지씩 차례차례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독은 물체나 행위 중독으로 구분되고 네. 이들 모두는 감정 변화를 통해서 점차 의존되며 다 처참해질 때로 처참해진 막바지에 가서야 중독인지를 알게 되는 진행성 질병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네. 인터넷 관련 중독들은 행위 중독에 속하며 중독 중도 시대에 따라서 1950년대 이전에는 알코올 중독이 대유행이었고 1960년대 월남전 이후에는 마약 중독이 1980년대부터는 도박 중독이 2000년대에는 인터넷 중독으로 점차 그 양상이 바뀌어와서 지난 반세기를 우리들이 되돌아보면 약물 물체 중독에서 행위 중독 중심으로 그 유행과 선호도가 지금 뒤바뀌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인터넷 중독을 말할 때 우리들은 음란물이나 게임 또는 채팅에 빠진 것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온라인 중독 분야의 그 개척자인 닥터 영 심리학 교수는 인터넷 중독을 사이버 섹스 중독, 사이버 관계성 중독, 인터넷 중독, 과잉 정보 중독, 컴퓨터 중독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 중독을 좀 너무나 자세히 구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 첫 번째 사이버 섹스 중독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네요.
예, 저도 좀 혼동이 들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적 측면과 결과면에서 그리고 앞을 내다보면 인터넷으로 야기되는 중독 종류가 그만큼 많아지고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령 똑같이 인터넷을 시작했어도 게임 중독자가 된 사람은 음란물로 망가진 사람과는 나중에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이버 섹스 중독은 주로 사이버 음란물 또는 성인 채팅방 등에 중독된 상태를 말합니다.
네, 그러면요. 다음은 사이버 관계성 중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사이버 섹스 중독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좀 알고 싶었는데요.
사이버 관계성 중독은 실제 삶에서 사귄 친구나 가족들은 멀리한 채 채팅방, 상대자 게임, 뉴스 그룹 등에서 사귄 친구들과 중독적인 사이버 관계 또는 애정 행각을 의미해서 얼핏 보기에는 같은 것 같지만 사이버 섹스는 단지 컴퓨터를 통한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구분이 되실 것으로 압니다.
네, 인터넷 중독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인터넷 중독은 온라인 도박, 경매 또는 데이트레이딩에 중독된 상태를 말합니다. 데이트레이딩은 온라인으로 매일 주식을 파고 사는데 강박관념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면은요 과잉정보 중독은 자료를 지나치게 수집하는 것을 의미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지요?
예, 맞습니다. 자료 수집 또는 웹사이트 서핑 등에 중독된 상태를 말합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들을 끝도 없이 찾아다니고 그 많은 자료들을 저장하고 관리하는데 수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가 기고한 인터넷 중독 다섯 가지 유형에 대한 칼럼글을 읽은 어느 한인 대학원생은 제가 바로 네 번째 과잉 정보 수집 중독이에요. 정말이지 심각합니다. 하는 그 답변을 해온 것만 보아도 인터넷 채팅이나 게임 또는 사이버 섹스만이 인터넷 중독의 다가 아님을 알 수가 있죠.
네, 다섯 번째인데요. 다섯 번째 유형인 컴퓨터 중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컴퓨터 게임에 강박관념을 보이든가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에 중독된 상태를 말합니다.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심장마비와 탈진으로 사망한 사람도 있죠.
그런가요?
프로그램 개발이나 제작을 위해서 밤낮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이고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또는 인터넷을 하는 내 가족은 어느 인터넷 중독 유형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도움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선 교수님, 대개 중독 회복하면은 완전 중단을 회복 목표로 삼는데요. 인터넷 중독의 회복 목표는 과연 어떻게 해야 좋은지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인터넷은 학교, 직장, 은행, 관공서 모두가 컴퓨터로 공부와 업무를 처리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적당한 사용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적당한 회복이 쉬울 것 같지만 마약이나 도박의 완전 중단 경우보다는 회복이 더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도박 중독자가 일반 도박과 온라인 도박을 모두 할 경우에 기존 도박 중독 회복은 완전 중단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반면에 온라인 도박 수단인 인터넷은 적당한 사용에 회복 목표를 두어야 하는 아이러니가 있겠네요.
아, 참으로 한선희 아나운서님께서는 통찰력이 대단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 도박도 완전 중단을 회복 목표로 삼는 것이 좋으며
네.
게임과 채팅, 정보 수집 등도 너무 심각해져서 스스로 절제할 수가 없으시면 약 3개월 동안은 컴퓨터 사용을 완전히 모두 중단하셨다가
네.
절제가 가능하실 때에 다시 컴퓨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실제로 카지노 도박을 중독적으로 하던 사람이 가정에서 PC방에서 심지어는 직장에서 온라인 도박으로 대리 만족을 추구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은데도
네.
가족들은 카지노에 안 가니까 됐다고 하면서
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네.
되고 있습니다. 또 나이 어린 자녀들이 마음만 먹으면 부모의 신용카드나
네.
주민등록번호를 그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실명 확인을 통과해갖고
네.
온라인 도박이나 음란 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고
네.
그래서 법률적인 연령 제한이 온라인상에서는 지켜지기가 어려운 지금 실정이죠.
아 그렇겠군요.
회복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카지노 도박은 중단되었지만
네.
인터넷으로 포커나 고스톱을 즐기는 분들도 있고
네.
도박 합법 연령이 미국에서는 21살인데
네.
18세 자녀가 카지노 도박장에 드나들다가 중독돼서 찾아온 경우가 있어요.
고등학생이면 사춘기로 젊음이 왕성하고 성적으로도 호기심 많은 시기겠는데요. 혹 음란물을 관람하는 학생들은 없는지요?
아마 10대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시면은 모두가 궁금해하실 그 질문들을 지금 한선희 아나운서님께서 대신해 주셨습니다.
네.
한국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조사에서 94.2%의 고등학생들이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 48.9%가 게임을, 17.4%는 채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
응답자 중에 무려 45.7%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성인 사이트를 검색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죠. 그래서 가정과 사회에 큰 충격을 지금 주고 있는데
네.
아마 유학생활 중에 있는 학생들이 계시면
네.
공부의 어려움이나 혹은 객지에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더 많이 게임이나 채팅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렇겠네요.
이제 건전한 인터넷 사용 문화 조성은 인터넷 보급과 함께 우리들 모두에게 부여되는 새로운 과제임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네, 일반적인 중독과 인터넷에 중독되는 기간에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신문에서 인터넷은 1년 이내 중독된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알코올, 도박,
네.
마약 중독은 통상 3년 내지 7년 동안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인터넷 중독은 그 기간이 기존 중독들보다는 훨씬 빨라서
네.
1년 이내에 중독이 가능합니다. 닥터 영이 인터넷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확인한 결과를 보면은 온라인 시작 6개월 이내에 25%가 인터넷 중독에 빠졌고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58%가 인터넷 중독이 되었고 1년 이후에 중독된 사람은 고작 17%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인터넷을 하다 보면 시청각적으로 모든 것이 함께 몰입될 수밖에 없고 컴퓨터의 빠른 기계적 반복 횟수 때문에 더 빨리 중독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넷 중독자들의 83%가 인터넷을 시작한 지 1년 내에 중독된다고 하셨는데요. 이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남의 일만 같진 않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인터넷을 하는데 요즘 대학생들의 인터넷 사용 경향은 과연 어떤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대학생들이 도서관이나 기숙사에서 밤늦게까지 컴퓨터를 하면 자료를 찾고 논문을 열심히 쓰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네.
실은 많은 대학생들이 그 시간에
네.
채팅이나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들 보고 있습니다.
직장인이 인터넷에 중독되었을 때는 가정과 직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저녁 식사 후에 남편이 서재에서 컴퓨터를 하면 직장에서 못한 업무를 집에 갖고 와서까지 하는 충실한 직장인 같아서 아내분의 가슴이 뿌듯하시겠지만 실은 다른 여성과 이메일, 채팅, 심지어는 음란물을 관람하면서 근거가 남지 않고 성병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자위나 사이버 섹스를 즐기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참.
또 직장에서는 종업원들은 다른 경쟁사 웹페이지를 점검한다는 핑계로 근무 시간에 음란물이나 채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나이 어린 자녀들의 방마다 컴퓨터를 설치해 주시고 있습니다만 10대 학생들은 인터넷으로 전달되는 나쁜 일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어려운 삶에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공부를 위해서 각 방을 만들어주시고
네.
인터넷 모뎀을 따로 설치를 해주시지만 이들은 공부하는 대신에 사이버 친구를 사귀거나 게임을 즐겨서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성격까지 변화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압니다. 물론 건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학생, 직장인들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그 어두운 면들이 언제 우리 자녀와 배우자를 중독되게 만들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인터넷 가입자들은 최소한 두세 개의 이메일 주소를 갖고 있으며 이 이메일을 통해서 전달되는 음란 사이트 광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20, 30개 이상의 음란 스팸물이 전달되어서 굳이 음란 사이트를 검색할 필요도 없이 그리고 관심이 없어도 이메일만 클릭하면 바로 음란 사이트에 연결됩니다. 바이러스 염려 때문에 수상한 이메일을 열어보지 않고 삭제를 했는데도 퐁퐁퐁 하며 음란물이 컴퓨터 스크린에 마구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는 도저히 화면을 정리할 수가 없어서 컴퓨터 전원을 아예 모두 껐다가 다시 켜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바로 컴퓨터를 꺼버리거나 부모님에게 다시는 그런 음란물들이 스크린상에 나오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어린 자녀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인터넷 개발로 좋은 점도 많지만 자녀 교육에 나쁜 점도 있으므로 부모님들은 인터넷 중독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를 아셔야만 합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소개할 것입니다만 가정에서 TV 한 대로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하시듯이 컴퓨터도 가능한 한 대만 거실에 설치하셔서 가족 모두가 함께 사용하시는 방안이 좋으실 것으로 봅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는 인터넷의 개념과 어두운 면, 두 번째 시간에는 인터넷 중독의 진짜 고통,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인터넷 중독의 다섯 가지 유형을 알아보면서 혹 내 가정에도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이 있지는 않을까 하고 근심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자, 선교사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평온 기도문을 기도해야겠지요?
예,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참여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으신 것을 상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일들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또 이를 구별하는 지혜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참여 가족 여러분, 다음 회복 방송 시간까지 평안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